야, 우리가 성경 개관을 이제 들어가는데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다 했어요. 지난번에 한 4, 5년 전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욥기부터 들어갈 텐데 욥기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 성경에 대한 그 어떤 요약을 조금 해놓고 욥기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간단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죠. 사실 서론 부분은 굉장히 할게 많았었어요. 예전에 할때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거라는 것도 찾아봤고,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다른 해석, 또 견해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해 봤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성경 번역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다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시 다룰 수는 없고요. 이제 전체 성경에 대한 간단한 요약만 우리가 조금 다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구약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조금 그거를 구별해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구별은 편의상으로 나눈 구별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실 때좀 구별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얘기할 때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시편에 걸쳐 나를 기록한 것 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나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나눠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성경은 전체적으로 몇 권인가요? 예, 66권. 예, 확실하시죠? 66권. 그런데 신구약이 몇 권씩 나눠져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7권. 아, 예, 잘하셨어요. 근데 외우기 쉽게 하려면 3, 9, 27. 예. 역시 우리 교인들은 잘하세요. 예, 어쨌든 이렇게 신구약 39권, 27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저자들이 썼다 할지라도 성경은 오직 한 가지를 증거하고 있죠. 누구에 대해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그 저자이신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나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역시 최근에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프레쉬해요. 네. 5장 39절 40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풀어서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거는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죠.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몇권 성경이었을까요? 39권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예수님은 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에서 완전히 딴 얘기들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전하고. 네,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구별하실 때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가서 이렇게도 구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누시는 구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편의상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순서하고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히브리 성경의 순서, 예수님이 히브리 성경도 갖고 계셨지만 그 당시에 70인역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70인역이라는 건 뭐죠? 원래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어, 유태인 언어. 그런데 70인역은 무슨 언어로 번역한 거였죠?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스 언어. 왜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헬라권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제시대 아래에 있었을 때 일본어를 우리가 배우면서 자랐듯이 헬라권 안에서 헬라어를 배우면서 자란 세대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세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랍비들이 70인의 랍비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70인들이 모여서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70인역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원래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따른 걸까요? 아니면 70인역의 순서를 따른 걸까요? 뭘것 같으세요? 예, 70인역의 순서를 따랐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에 있는 순서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70인역의 순서도 뭐 순서만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뭐 잘못된 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대 순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첫 책과 마지막 책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 순이라고 볼 수 있고, 모든 성경에서 첫 책과 가장 마지막 책도 어떻게 보면 시대 순이라고 볼 수 있죠. 구약의 첫 책은 뭐죠? 창세기.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 시브리 성경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게요? 아니에요. 그거 조금만 살짝 보면 나오는데. 역대기예요, 역대기. 예, 시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예요. 그런데 여기도 둘 다 시대 순으로는 처음과 끝이에요. 역대기도 결국은 좀 마지막 때의 책이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계시록도 결국은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처음과 끝은 시대 순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간의 것들은 시대 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판단해서 봐야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조금 오늘은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의 39권을 나눌 때 다섯 가지 부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는 다섯 가지 책은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오경. 그래서 우리가 펜타투크이라고 영어로는 해요. 펜타라는 게 다섯, 투크라는 게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책. 그래서 펜타투크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모세오경을 따라오는 12가지 책이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 그 다음에 그 역사서가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오늘부터 이번부터 배우게 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나머지 책들은 다 선지서예요. 다 선지서인데 선지서를 또 조금 둘로 나누면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대선지서는 다섯 가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죠? 근데 대선지서라고 이름을 메이저 프로핏, 마이너 프로핏 이렇게 부르거든요. 메이저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예, 맞아요. 분량이 많아서 그래. 이분들이 더 훌륭한 선지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책이 마이너 프로핏보다 소선지서보다 더 두꺼워요. 더 장수도 많고. 이사야서는 66장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성경의 책수하고 같죠. 어쨌든 그렇게 장수가 더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나머지 책은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부르죠. 또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가지 책. 이건 누가 썼길래 모세오경이라고 부를까요? 모세가 썼겠죠. 그런데 그 뒷부분에 가면 이제 신명기 같은 데 가면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부분은 이제 모세가 아닌 뭐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분이 기록한 걸로 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오경을 부를 때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따로 부르는 또 이름이 있어요. 이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그러니까 토라가 이 헬라어로는 이 토라라고 부르는데 그 토라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모세 오경. 이 토라라는 거를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고 영어 성경에도 어떻게 번역됐냐면 the law 또는 율법. 그래서 왜 그 시편 1편 같은 데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을 가르칠 때 보통 모세오경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하면 그냥 십계명 뭐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 주로 토라, 율법.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이 모세의 율법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 얘기는 모세가 말한 글 중에 모세가 쓴 글 중에 율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 쓴 모든 길이 다 율법이에요. 토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되고요. 이 모세 오경이 너무 중요하죠. 이 모세 오경이 구약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체 구약의 스토리를 이 모세 오경이 끌고 가요.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그래서 이 전체 구약의 스토리가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예언약,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이 구약의 복음으로 너무 중요한데 가만히 보면 창조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출애굽 구원 사건이 따라오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레위기 같은 데서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계속해서 신명기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약의 십자가 복음하고 정확히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사건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회로 시작을 하죠. 즉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제 복음도 시작을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출애굽 구원이 가르쳤던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천국의 삶을 알려주시는데, 구약에서는 그걸 십계명이나 여러 가지 계명으로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천국 계명이 한 가지로 주어지죠.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서로 모세오경하고 우리 신약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하고 에스더에서 끝나는데, 여호수아서에서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업의 땅을 얻는 사건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구원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망하기까지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망하였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거의 시대순으로 돼 있어요. 에스더는 이제 조금 그 앞으로 가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이제 보통 히브리 정경에는 킹덤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죠. 왕국기 1, 2, 3, 4. 그래서 시대순으로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요새 보지만 사울 때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 그죠? 그다음에 열왕기부터 이제 솔로몬, 뭐 그 밖에 왕들 또 망하기까지 이렇게 보여주죠. 그런데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가 분명히 다루고 있는 왕국기가 있는데 그 안에서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사건을 주로 다루는데 뭘 중심으로 더 알려주시냐면 자세하게 성전과 제사장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 된 역사를 보여줘요. 그래서 좀 더 브라이트해요. 이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는 굉장히 다크해요. 이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크하게 쓰여져 있는데, 역대상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조금 더 브라이트하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돌아오고 뭐 이러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사건이 연결되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말 그대로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래서 욥기 같은 것도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제 이 한글에서는 잘 그걸 못 느끼시겠지만 이 욥의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적인 운율로 되어 있어요. 마치 시의 표현으로. 그래서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다 시적인 표현으로 시가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 같은 것도 그렇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를 시가서라고도 부르지만 지혜서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 wisdom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지혜가 무엇인가. 그 지혜의 중심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지만 그 지혜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걸로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지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 근데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는 이 선지자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온 선지자들, 또 유다에서 나온 선지자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이 나올 때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어느 때 선지자들이 가장 왕성하게 나오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고 더불어서 거짓 선지자들도 같이 나와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는가, 어느 때였을까요? 네,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심판받고 망할 때쯤이에요. 그때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제 그 전이죠. 그러니까 그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질 때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이제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가지고 오실 때도 선지자가 그동안 없다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 정경을 보면, 히브리 정경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율법서는 똑같아요. 토라, 모세의 글. 그거는 이제 다섯 가지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 어떤 그 히브리 정경은 이렇게도 나눠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과 다 선지자의 글. 이렇게도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눠도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이제 율법서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책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역대기. 그래서 순서가 다르죠, 분명히. 그래서 맨 끝에 역대기가 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라기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약속도 들어가 있지만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똑같은 죄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걸로 이제 말라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더 조금 브라이트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될 참 성전과 이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좀 끝나게 되죠. 소망의 메시지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와서 보면, 신약은 27권인데, 신약은 일단, 그래서 잠깐, 구약의 이제 39권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 12, 5, 5, 12. 5, 12, 5, 5, 12. 처음 5는 모세오경, 12 역사서,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5, 12, 5, 5, 12. 예. 오랜만에 이런 공부하시니까 좋죠? 예. 막 교재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27권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5, 13, 9예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오는 5권의 책을 우리가 흔히 보통 4권이라 그러는데, 이제 복음서. 근데 사도행전을 복음서에 넣기도 하고 따로 역사서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별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 일단 네 권의 복음서가 처음에 오는 복음서가 뭐뭐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따로 세 가지 책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다 그랬죠? 뭐라고 부르죠? 예, 공관 복음이에요. 공관 복음. 시냅틱 가스폴이라 그러는데 그게 한국말로 공관이라는 뜻은 보는 그 견해나 내용이나 관점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이 마테마가 누가는 서로 공통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긴 한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도 없고, 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도 앞에 나오는 공관복음과는 좀 다른 내용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따로 다른 복음서로 우리가 보기도 하죠. 마태마가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그러나 마태마가 누가복음도 저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달라요. 마태는 특별히 이제 그 유대인 사회에게 그들이 기다리던 천국이 왔다.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하나님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나 천국을 대신하는 말로 뭐 어떤 말이 제일 많이 쓰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말은 맞아요. 영생이라는 이터널 라이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그거를 대신하는. 그래서 조금씩 그 관점이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이 땅에 이루기 오셨는가를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졌냐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삶,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사도행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약의 역사서라고 볼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서신서들 있죠? 그 서신서들의 시대적 배경을 사도행전이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의 몇차 여행 뭐 이래가지고 처음 3차 뭐 뒤에 그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 가운데 어떤 교회가 세워졌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서신이 쓰여졌는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이 나머지 서신서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와 똑같죠? 어떤 책을 썼죠 또? 누가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 권의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상하권의 어떤 한 권의 책이라고 볼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교회의 삶, 그런데 재밌는 거는 패턴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의 길을 거쳐 이제 영광으로 가시는 그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나요. 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고 스데반이 죽고 핍박을 받고 가다가 이제 그 천국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삶으로 교회의 삶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13권의 책은 다 누가 썼을까요? 네, 바울이에요. 바울이 참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때 고린도후서 말씀도 보았지만 자기의 계시에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이 가시를 주셔서 자기가 이 가시를 세 번이나 없애달라고 간구했지만 예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하지 않으셨던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어쨌든 이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죠. 은혜로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맨 끝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이 책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죠. 네, 그 사도 바울의 제자. 어떻게 보면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합력해서 동역했던 그 오네시모의 가정 그의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사람 이름이지만 나머지 로마서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는 다 뭐예요? 지명이에요. 교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따로 우리처럼 데오빌로라고 붙이지 않고 에나하임 뭐 저희 OPC도 가면은 이 Theophilus라고 부르지 않고요. Anaheim 이러면 저희가 이제 here 뭐 이런다고 이게 목사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 Anaheim 뭐 Anaheim here. 그러니까 저희는 도시가 같은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세워요. 그러니까 다 조금 도시가 다르게 라미라다 조금 떨어져 있죠. 요번에 예천교회는 위리어예요. 요번에 위리어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서로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도시는 같지가 않죠. 그래서 같은 도시가 정말 부득이하게 사람이 너무 인구가 많고 해서 세워지지 않는 한은 같은 도시의 교회는 없어요. OPC는. 다 지역에 하나씩만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OPC가 없는 교회 지역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에서 지금 없는데 코로나 지역도 우리 곽지사님 예전에 사셨던 거기도 지금 교회가 하나 세워지려고 하고 있고요. NIM 힐스에 지금 하나 세워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제 교회들이 다른 지역에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샌디에고 갔을 때는 샌디에고에는 OPC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처음에 제가 미션월크로 이제 내려가서 할 때에는 거기 어디서 했어? 미라메사 지역이었죠. 미라메사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그때 하려고 했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도 다 교회 지역으로 나눈 이제 교회의 이름이라는 거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조금 더 나누자면 옥중 서신이라는 거 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느 감옥인지는 확실하지 않더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내가 옥중에서 이걸 썼다라고 말씀하는 책이 네 권이 있어요. 뭘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예, 빌레몬서. 아,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옥중 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회 서신이라 뭐 그러니까 아들같이 목사로 세운 자들 아니면은 교회 직분으로 세운 자에게 주는 어떤 그런 서신 두 가지죠.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 뭐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나누죠. 목회 서신이라.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아홉 권이 이제 일반 서신이에요. 일반 서신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 즉 바울이 쓰지 않은 책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안 썼느냐 정말 그건 좀 확실하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같은 거는 저자를 잘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바울의 설교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설교.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가 설교라면 이게 너무 엄청 긴 설교지만 이게 하나의 설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의 설교라고도 보지만 그러나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잘 모르지만 야고보서는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장로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요한 1, 2, 3서, 요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계시록은 누가 썼죠? 예, 사도 요한이 썼죠. 그런데 여기서 계시록에 가로를 친 이유는 계시록은 일반 서신서하고 조금 다르게 또 묵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은 어떻게 해요? 5, 13, 9. 구약은 5, 12, 5, 5, 12. 5, 13, 9.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조금 나눠보시면은 좋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약의 역사하고 구약의 주요 사건하고 연도를 조금 알면 좋아요. 그래서 연도가 대충 어느 때였는가 이런 거하고 좀 연결해서 한번 더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종이 중에 성경책이 있고 시대순으로 어디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좀 그려드린 도표가 하나 있어요. 도표. 그 다음 장에. 그렇죠? 그 도표를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성경의 그 책의 각각의 이제 간단간단한 내용이 뭔지 이제 그런 것들 조금만 보고, 그 다음에 욥기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이번 주 한 주 잘 지내시고요. 금요 성경 공부는 이번 주는 없고, 말씀드렸듯이 목요일부터는 목금토는 개인 성경 공부도 한 주 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예, 화요일 수요일은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에서 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예수님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 동안 지낼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노회 모든 모임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